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주의 특별한 보화와 같은 소유가 되어서 이 저녁에도 고요히 예배당에 나와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나와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 앞에 앉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복이며 특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과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잘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성경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는 자들 이곳에 모인 줄 아오니 주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귀에 할례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고 마음에 다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받고 믿고 또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땅 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히 아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20편 말씀 생각합시다. 환난 날에, 환난 날에 도우시기를 기원함.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기를 기원함. 다윗의 시이고 영장, 아마 찬양대장이나 지휘자라고 생각되는 영장을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인생의 여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난 세월을 표현하기를 아마 130세쯤의 나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130세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험악한 세월, 어려운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 구절을 좋아하고 나의 생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세월을 돌이키면서 와, 그렇게 7, 80년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월이다.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그 외에도 들어있겠지만은 수고와 슬픔이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세월이 어떻게 빨리 지나는지 7, 8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것 같다,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을 다 그렇게 아마 느끼시면서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실감은 못하지만은 곧 조금 있으면 40대가 되고 또 조금 있으면 50대가 되고 이제 60을 앞에 다가오면 좀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 벌써 60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60대면 이제 늙어가는가? 옛날이면 환갑 뭐 60대면 꽤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해서 뭐 잔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죠.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특별히 많은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그런 단련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교만과 불결과 또 모든 믿음 없음, 세상 사랑하는 것, 이런 찍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단련을 좀 주시는 뜻도 있고, 잘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도, 그건 사랑에 매지만은 징계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세상에 많아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흔들어서 좀 시험하는 일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는 환난의 날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여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도우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참 시편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그렇지만은 본문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환난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슨 나랑 상관 있느냐 그러겠지만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 또 경험할 것이라고 늘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교훈인지, 환난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 드신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높이 드신다.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신다. 높이 드신다는 말은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뜻이겠습니다. 골짜기에 놓으면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높이 드면 좀 안전지대에 와서 거기에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게 하신다는 말이죠.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다 그러죠. 환난의 골짜기 속에서 야곱을 환난도 당했지만 많은 환난을 당했죠. 13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방금 말한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들어서 건져주셨다.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란에서의 생활, 라반 밑에서 고된 그런 세월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에서와의 갈등에서도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니 환난이 닥칠, 환난은 무섭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크게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든든한 높은 곳에 세워주실 수 있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복된 성도고 든든합니다. 환난이 올려면 와봐라. 내가 그 환난을 내 힘으로는 잘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을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든든하게 높이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환난이 걱정이 안 되겠죠.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번 응답하셨고, 저도 그런 간증을 했죠. 전 그런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어려운 그런 고비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응답을 하셨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체험일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개 이상은 있을 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을 거예요. 또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를 맞는 환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살려고만 애쓰면은 겁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외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신 곳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성소죠.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1차적으로 천국을 가르치지만 또한 땅 위에 있는 성막과 성전도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소죠. 그래서 천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계신 곳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그것이 성소고 천국의 성소지만은 땅에 지은 성막,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것도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성소에 거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종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성도들은 어디에 살든지 성소를 향해서, 구약 성도들은 성소를 향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멀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로 그가 크게 그 바벨론에서 총리처럼 총리의 직위를 얻어서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그런 고위 관료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포로 생활 중인 그때에도 그런 자기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다니엘 6장 10절에 그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성전을 향해서 주의 약속을 믿고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 창을 활짝 열어놓았다. 평소에 열어놓는지 열린 창을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한두 번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와 할렐루야다. 자, 지금도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옛날에 그 바쁜 분이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합니다. 진지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대충 그냥 하나님 안녕, 제가 안녕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포로 생활인데도 감사가 나왔어요. 범사에 감사했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를 성전이라,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주님은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성전 관리를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하듯이 더럽지 않게 성전이 늘 깨끗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참 깨끗하다, 성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지 않고 깨끗하다 그러면 좋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서 불결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깨끗한 정성으로,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복을 많이 주실 것이죠.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신약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합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걸고 같이 소리를 내든지 조용하게 하든지 그렇게 인격적인 기도를, 기도는 또박또박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랄랄라 룰루루 하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또박또박 인격적이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무엇을 소원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분명 약속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를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지금 두 사람 이상이 되니까 감사하죠. 예?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예,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 참 좋구나.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두 사람은 됐잖아요. 두 사람 이상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부터 두 사람 이상이니까 두 사람이 같이 혼자서 기도하기도 힘쓰고 또 다시 같이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부부는 손잡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같이 기도를 드리자. 좋지요. 기도 제목이 많은 세상인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고 예, 다친 몸이 좀 아픕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 출산을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예,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아기가 예, 좀 제대로 있지 않고 뭐 모양이 좀 이렇게 바뀌어져서 시술을 좀 바로 잡는 시술을 해야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그렇게 잘 출산하게 해주신 줄 알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한 자매가 예, 독일 유학을 간다고 멀리 예, 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아마 공항에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잘 갔다 오느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낯선 그 초행길이지만은 잘 가게 도와주시겠죠. 어려운 일이 없이 예, 잘 어려운 일을 극복하겠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예,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주께서 들어주시겠다. 본문에 너는, 너라고 하는, 너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너라고 표현하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너, 너를 붙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 너라고 하는 예, 너는 참된 성도를 가르치겠죠. 다윗은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다른 성도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교훈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도 도와주시고 너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하는데 소제는 곡물 제사죠. 곡물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예물이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제는 소제나 번제나 다 모든 다섯 가지 제사는 첫째 1차적인 의미는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속죄의 의미가 다 있고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서 유화의 향기다 그런 말을 다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예,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유화의 향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소제는 특별히 가루를 막 곡식을 땀게 곱게 뽑아서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빵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것 같다. 완전하게 부어서 우리가 나라는 것이 없이 나라는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빻아서 완전히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나라는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 또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소제 같은 것은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지지만 가루나 빵을 만들어서 할 때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잖아요. 번제는 또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나 속건제도 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번제는 전체를 다 드리는 태워 드리니까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가르친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새기죠. 그래서 소제는 온전한 순종, 번제는 온전한 헌신 이런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런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교훈하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보인다는 말씀이죠. 원문의 소제들, 번제들 이렇게 복수명사로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 모든 신앙 고백, 모든 봉사, 모든 순종, 모든 헌금을 가르칠 것이죠. 복수로 소제들, 번제들. 자, 우리는 많은 예배와 많은 찬송과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예물, 모든 감사와 신앙 고백과 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는가?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속죄와 정성의 문제일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뜻도 있어 보이고 또 처음 열매로서 양을 드린 그런 정성의 제물이었다는 뜻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 그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 또 찬송, 기도들, 봉사들, 헌금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아벨의 제사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속죄 신앙 가지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모든 찬송과 봉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만을 제가 사모하고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기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4절 보십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도모는 계획이라는 말이죠.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와,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는 소원이 많고 또 계획도 없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개가를 부르며 기뻐 외치며, 그런데 승리로 인하여 기뻐 외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는 깃발의 기 말이죠. 우리의 기를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라는 말은 청원 간구라는 보통 기도라는 단어보다 이게 제목을 가진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하고 청원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 말이죠. 내 모든 청원 내 모든 간구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에게는 마음의 여러 소원들과 계획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소원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윗의 시도 그런 어떤 문맥이 중요한 문맥 환난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외의 선한 소원 환난으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선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 놀라운 표현인데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와, 주님 정말이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것만 구하라 조금만 구하라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계셔서 행하고 계시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무슨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소원을 품고 성도들이 행할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소원일 때 그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제한을 갖지 않고 이 소원 저 소원 많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와, 놀라운 말씀에는 물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소원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욕심을 품고라도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소원들 하나님 성경적인 그런 소원이죠. 그런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감사. 사실 성도는 그런 소원만 가져야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소원을 가지는지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죠. 저는 목사니까 특별히 제 나름대로는 어떤 소원이 있겠죠. 하나님 이런저런 소원 그런 기도의 제목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 1, 2, 3, 4 써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했죠. 그런 소원 많이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선한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요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나이다. 시편 65편 2절 말씀과 같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승리라는 원어는 구원, 승리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실함으로 성도의 구원과 환난으로부터의 구원과 또 모든 영적인 전쟁과 같은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료들과 교회에 온 회중은 고난당하던 형제의 구원과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를 표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머문친다고 성경이 증거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으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중생한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디도서 3장 6절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와 할렐루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주님의 표현에 물을 마시는 것으로 성령을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조금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컵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를 부어주시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물을 큰 컵으로 마시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환난 중에 빠졌을 때에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는 모른다,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봐라 그러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을 펼쳐서 그를 건져주신다, 붙들어주시고 일어나, 거기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일어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신다. 7절 보십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 나스키르라는 말은 자카르는 기억한다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가 히필형인가 나스키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사전에 보면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르리로다.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시 번역하면 근래 NASB 영어성경을 보니까 저희는 굴복하였고 엎드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났고 바로 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뜻을 직역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굴복하였고 엎드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났고 바로 섰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응답하셔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 즉 세상적 인간적 도움물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건강은 자신 있다 그럽니다. 또 재물은 내가 돈을 많이 유산도 받았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 저축해 놓은 게 꽤 있고 집도 있고 은행 잔고도 넉넉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 구멍난 전대에 모아놓은 재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만 부르며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세상 것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죠. 세상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이 만드실 때 확실히 실패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사람이 가졌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가 누렸던 물질적 유효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그렇죠.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 감사한 일입니다. 때때로 부족해서 일곱 번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셔서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그러나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일.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오 왕이시여 나를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2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고 성도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은 오고 간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로 주실 경우도 있고 또 죄의 징벌이 아닌 경우에도 그의 기쁘신 징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격의 단련을 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는 고난이든지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낙망하지 말고 겸손히 그 고난을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아, 고난이 온다 그러더니 고난이 온 모양이다. 온 모양이다. 왜 왔을까? 내 자신을 늘 반성하면서 혹 내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고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내가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뜻인 줄 알고 조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께서 피 흘려 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통치자 곧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이게 셋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또 흥미로운 좋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선한 소원과 계획, 그들의 청원과 간구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 아, 귀하다. 여러분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소원을 젊을 때부터 가졌어요. 또 목사가 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늘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들을 좀 이렇게 메모하고 가지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거의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그래도 조금 이루시느라고 하셨다, 감사하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행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땅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또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잘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만한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이게 우리가 읽은 대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 생에 이런저런 소원을 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생 동안 불평 불만으로 차서 생을 끝마치는 그런 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생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여 영광을 받았노라, 그것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을 살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의 성취를 나중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피 흘려 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주 안에서 품는 선한 소원과 계획들을 주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늘 교통하며 승리의 삶, 구원의 체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